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대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 삶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즐겁습니다. 누구세요? 즐겁습니다. 네. 즐거운 이유 다섯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즐거운지. 오케이. 네. 네. 사랑하는 남편도 옆에 있고. 오케이. 그까지면 충분히 이렇게 되셨습니다. 즐겁다라고 말은 대답은 하지만 또 막상 내가 다섯 가지만 이렇게 대봐라 그러면 그거 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들 인생에 대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아, 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힘들다라고 내가 이 자꾸 힘든 씨앗들을 주변에 다 뿌리고 다니면 정말 진짜 힘들어집니다. 내 힘들다라는 단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보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들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주변에 좋은 어떤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자꾸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은연중에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 기쁨으로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일기라는 어떤 단상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다섯 가지 감사한 것들을 일기를 쓰게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뭔가 마음속에 좋은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힘들더라도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해서 주변에 좋은 어떤 행복의 씨앗들을 뿌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체 한탄을 멈추지 않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자기에게 도저히 관심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집에 오면 밥 먹는 거, 경상도 남자인 것 같아요. 밥만 달라는 그 외에는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녀들도 정말 내가 헌신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다들 자기 바쁘다고 이 나한테 관심도 잘 두지 않는 것 같고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인은 갈수록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꾸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사느니 이 괴로운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뛰어내리다 보니까 9층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 내리면서 다 볼 건 다 봐요. 9층을 보니까 9층 창면에는 평소 남편 자랑하던 여인이 물건까지 던져가면서 남편과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8층을 보니까 항상 명품 옷과 화려한 것을 걸치고 다니던 이 여인이 유부남 재벌에게 차여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7층을 보니까 남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던 그 여인이 매일매일 이 정신병 약을 이렇게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6층에는 고상하게 생기고 늘 젠틀하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 빚더미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낮에 술로 괴롭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층에는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인이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면서 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층에는 금술 좋아 보였던 젊은 부부가 시댁, 친정, 용돈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3층에서는 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 다녔다고 자랑만 했던 그 여인이 아들에게 구박받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층에서는 가족들이 그렇게 늘 성당 와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빠가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아내는 들은 척 만져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도 게임하고 아빠 이야기는 듣지 않고 허수아비가 된 아버지가 정말 실망스러워서 물뚝거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0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더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더라. 그러고 보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나도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도 그래도 행복한 사람 중에 속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들도 창밖으로 떨어지는 그녀를 보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덜 불행한 사람이다. 오직 삶이 힘들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거나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혀를 차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 원망과 불평하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딸이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 잠시 동안 여러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잠에서 깬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도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성당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내가 큰 다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느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다 보면은 감사가 넘쳐난다 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다 보면은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모자라고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 있어줘서 정말 고마운 사람, 내 옆에 있어서 과분한 사람, 내가 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가. 저도 본당 신자들한테 정말 과분한 사랑, 과분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본당에 영원토록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과분하다고 생각할 때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겠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녀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녀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줄 것이며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는 영광을 줄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릴까? 잠들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송호경을 그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녁 기도 따로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하느님 오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또 저녁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저녁기도지.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무조건 이거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감사, THANK는 THINK,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허무한 이유는 비어있는 충만 속에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믿음과 사랑과 감사는 없고 없어야 할 마음 안에 불안감, 시기, 욕심 이것으로 내 마음은 가득 차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보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빈들, 광야, 황량한, 날이 저문, 어두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 오늘 은총의 자리가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푸른 풀밭에 저녁 노을이 지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들려줍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마음의 벽이 있으니까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겠다, 안 된다라고 아예 제자들은 선을 긋습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안 된다, 없다, 늦었다. 이 말 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것이죠. 우리처럼 신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얼마나 복입니까? 작은 본당들 한번 가보십시오. 신자들 30명, 50명, 아이고 조금만 더 보내주십시오. 레지오팀, 두 명, 세 명 있는 레지오팀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고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공소회장님 계시지만 공소에 아이고 우리 조금만 신자들 더 늘어가지고 본당으로 성격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축복인데 귀찮다라는 겁니다. 내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빈들, 광야, 황량한 곳. 그냥 내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칼렙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험한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내 나이 84세인데 칼렙의 나이가 84세예요. 그래서 저 기름진 땅 저거는 이제 싫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저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이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회지요.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항상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다. 내 지금 환경 때문에 못하겠다. 내 시간 때문에 지금 하느님의 그 기적을 내가 하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하겠다.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도 시간의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굳이 지금도 만족한데 저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혀야 하는가 힘들게. 장소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13절에 뭐라고 놓아 있습니까?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가서 사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러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지만 서로가 애써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야근까지 해가면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음만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서 본당 일을 해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해나가고 얼마나 자기 시간을 아껴가면서 해갑니까? 밤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밤 모임 12시 넘어가도 잘만 합디다. 이것도 핑계라는 거죠. 네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는 흥청망청 쓰게 되지만 지난주, 요번 주 복음 말씀에 뭡니까?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에는 이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없을까? 다네라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조금씩 하다 보면은 더 큰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느님께서 주실 건데 결국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요. 내 마음이 하기 싫어서 내가 행하는 핑계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럽니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계속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뭐라 그럽니까? 제 마음이 광야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는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기가 싫은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 마음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광야마저 내가 아끼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 우리의 약점을 늘어놓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는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욕이 저물고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장소가 강렬하고 해가 저물었다고 핑계를 널어놓고 안 된다라고 불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식 자리를 잡아 앉게 하십니다. 질서를 갖추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들에게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이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누군가가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자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고 풍족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론 말씀의 이 가연 소개를 하면 또 괜히 또 급하니 또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말씀 나눌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브룸필드 구역에서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캔톤반에서는 말씀을 나누려고 간식만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가 봐요. 먼저 브룸필드 구역에서 청년들 같이 밥 먹자고 청년들은 먹고 싶지만 하리한 반찬을 먹고 싶지만 미안해서 참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라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 물고기와 빵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캔턴반에서도 저쪽에 뭐 가지러 왔다가 먹고 있으니까 다 같이 와서 밥 먹으라고 누군가가 말로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같이 먹자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늘은 밥 모임 우리 복음 나눔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신자들끼리 내 구역, 네 구역, 우리 구역이었구나. 그래서 다음 주 강론은 너희와 우리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꼭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복음 나눔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먹을까봐 너무 미안했는데 전혀 그런 얼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자기들까지 챙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그런 모습을 반드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라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아봐야, 누려봐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 말로서라도 누군가가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시는 하느님,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감사의 마음을 담으신 주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서 황량했던 벌판이 푸른 풀밭 속에 해질녘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삭막하고 새로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삭막한 곳이 있지만 누군가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내어주는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풍요로움의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가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